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행정 수도였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에는 에그나티아라는 대로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에그나티아 대로라는 것은 데살로니가를 관통하는 로마 제국의 국제 포장 도로였는데요. 이 도로는 로마의 군사 도로이면서 상인들이 교역로로 사용되는 그러한 어떤 상인을 위한 도로이기도 했습니다. 이 도로는 이 데살로니가를 관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데살로니가는 이 도로상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오고 가면서 안정적인 성장과 경제적인 번영을 이 도로를 통해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에는 에게해를 끼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자체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는 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해군 기지와 무역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도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내륙과 해상의 정치적인 보호와 상업적인 혜택을 풍성하게 받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성한 어떤 보호와 그리고 풍성한 어떤 경제적인 부국, 정치, 경제, 안정적인 그 뒤편침 뒤에는 데살로니가의 온갖 우상 숭배와 윤리적 타락이 난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이러한 영적 분위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이들이 생겨났고 교회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득이하게 그 도시에 많은 핍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도시를 떠나서 고린도로 이동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고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궁금하고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파송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건 이방인 신자들로 구성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리고 꾸준히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깊은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데살로니가 도시 자체가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일관된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꾸준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주제를 놓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쾌락을 좇아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도시의 문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1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성도님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배운 대로 지금 잘 생활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초신자 중심의 성도들을 마음을 격려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도시에 만연된 윤리적인 타락과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안하여 주심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도시에 보편화된 윤리적 이탈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요. 첫 번째, 음란, 음행을 하지 말라. 두 번째, 4절에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4절에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자신의 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을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라 이고요. 세 번째는 색욕에 빠지지 말라. 넷째, 이러한 죄에 빠져서 형제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 입니다. 이 네 가지는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그것은 바로 음행을 하지 말라 입니다. 음행하지 말라. 음행, 음욕, 음행과 음욕을 가리키는 헬라어 에피투메오인데요. 에피투메오, 이것의 뜻은 마음을 어디 어디에 두다 입니다. 마음을 어디 어디에 두다. 자신의 마음을 육체의 욕구와 육체의 욕망에 두게 되면 그 결과는 음행과 음욕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주민들, 그 도시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자신의 욕구와 그리고 자신의 욕망에 집중시키면서 방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시에는 다양한 민족이 거주했는데요, 그들 모두는 성적인 생활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인들, 로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성도들까지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들의 욕망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사람들은 혼외 정사를 결코 부도덕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성적인 음행은 그들에게 용인된 또 다른 생활로서 그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가 데살로니가 도시의 팽배한 문화적인 기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요? 지난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해서 그 간통죄를 즉시 폐기시켰습니다. 당시 헌재에서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요, 자기 행복 추구권이 포함된 부부간의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부의 개인적인 문제를 국가기관이 나서서 개입해서 그것을 중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헌재의 요지였습니다.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그 9명 중에서 7명이 위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진 지 2년이 조금 못 됐습니다. 한 변호사가 국민들의 의식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짐으로써 불륜이 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불륜이라는 죄인식이 백성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사라졌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간통죄가 있을 때에는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가 깊은 반성을 취했다면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은 법적인 구속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뻔뻔하게 나오는 것이 일수라고 합니다. 조사를 시행한 변호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짐으로써 혼인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부부간의 순결성에 관한 인식이 확실히 없어졌다. 따라서 종국에는 가정의 파탄주의로 갈 확률이 매우 높으며 우리나라 또한 서구 사회처럼 부부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그렇게 판단하게 됨으로써 가정의 깨우짐, 즉 이혼의 보편화 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갈라지고 쉽게 깨어지는 자기 행복 추구권을 주장하며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개인으로 인해 가정은 깨어지게 된다라는 견해였습니다. 안타까운 견해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또한 계속해서 각자가 바라는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표출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너의 모습을 찾으라. 너의 원하는 그 마음을 추구하라. 자기 행복권이 있으니 그것을 추구하라.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행복 결정권이라고 해서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찾고 자신이 원하는 욕구를 발산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사회는 주장합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자극은 우리들에게 직접 다가오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유혹과 자극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접하는 매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우리가 만나는 신문의 이야기들, 사건, 사고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그런 자극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의 어떤 행동들, 마음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내면의 그 은밀함, 보이지 않는 인간 내면의 행동들을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자극 앞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살피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거룩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성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거룩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거룩이란 히브리어로 코데시인데요, 코데시. 이것은 잘라냄, 어떤 잘라냄, 분리함, 분리됨, 그것을 뜻하는 말로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가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17년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속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신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룩의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거룩은 관계적인 요소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갖고 있는 아주 특이한 특성입니다. 거룩은 관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은 관계적인 요소를 빼면은 거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관계적인 요소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킨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 그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았다면 거룩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러운 것에서 분리해야 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성스러운 영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담지한 자로서 속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분리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끌린 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몸과 마음이 세상의 쾌락과 또는 더러운 것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타락한 죄의 속성이 계속해서 우리를 더러운 것으로 이끄는 것이기도 합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상담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가인데요, 크랩입니다. 새로운 개 종류입니다. 가 아닙니다. 예, 설계 예, 유일한 아재 개그인데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레리 크랩이 세상의 육체의 그 더러움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내담자를 많이 상담을 하는데요, 그들을 만날 때마다 크랩은 이렇게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이야기한다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가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그 몸의 욕구대로 즉시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강하게 외치면 내담자가 깜짝 놀라고 두 눈을 부릅뜨면서 외친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오. 그게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그 육체에 그 쾌락에 빠져있는 그 내담자가 내가 진짜 원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외친다고 해요. 그러면 크랩이 말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당신이 원하는 것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는데 당신은 왜 자꾸 거기에 빠져들고 있습니까? 당신의 모습을 찾고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요? 일시적인 마음의 욕구와 일탈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어떤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욕망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이 추구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의 존재의 어떤 이 더럽고 속된 것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어떤 단절시키는 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바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 앞에 거룩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7,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은 부르심입니다. 거룩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바로 더럽고 속된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하고 분리하는 거룩인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이루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내면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는가? 영적인 것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육적인 것들과 허탄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우겠노라 다짐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그 다짐이 바로 영적인 갈망인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런 영혼, 영적인 그 갈망,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갈증의 해결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해결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영적인 갈증으로 타오르는 그런 그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마시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에게 가서 마시는 모든 이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심령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자에마다 그 심령에, 그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약속하신 것이지요.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은 다른 이들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데 쓰여집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허탄한 곳에 마음과 영혼을 빼앗긴 사람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키는, 생명수를 공급하고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거룩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적인 것을 조차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해주시고 속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으로 구별하고 분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들이, 주님의 계획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